창세기 네 번째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 나쁘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여자 여러분은 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본 차이나라고 아시죠? 보통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본 차이나는 엿가루와 고령석으로 만든 아주 고급 도자기입니다. 그 여자는 사용된 원래부터 남자하고 다른 아주 고급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급품은 고급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 무지막지한 남자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이 무지한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다뤄진 우리 잘못된 역사를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보조한 역할, 세크레탈이나 뭐 급사, 청소부, 가정부,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남자들이요, 주도권을 가지고 여자를 부려먹었다는 거는 뭐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니까 교회에서까지 여자를 무시해왔죠. 그래서 여자한테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남자 위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 시작부터 잘못된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8절 개역개정으로 돕는 배필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돕는 배필, 영어로 헬퍼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돕는 배필, 우리말 성경은 알맞은 돕는 사람, 현대인 성경은 그를 도울 적합한 짝. 그 외에도 성경 번역이 아주 다양한데 원어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돕는 배필은 원어로 에젤 페네게도, 에젤은 돕는 자, 헬퍼예요. 그리고 페네게도는 그에 적합한, 그에 상응하는, 그와 동등한 그런 합쳐진 헬퍼 수러블 포 힘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래도 비교적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남자와 모든 면에서 짝이 되려면은 동등한 지위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담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의논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존재가 바로 돕는 배필, 에젤 페네게도입니다. 지금도 우리 잘 어울리는 한 쌍한테 뭐라 그러죠? 두 분 참 잘 어울리십니다. 천생연분입니다. 정말 짝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아담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주시는 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자, 하나님이 남자만 먼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뜻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둘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과정마다 좋았다를 반복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항상 마지막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미리미리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심정인데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최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꼭 이 일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선을 이루다의 선이 바로 그 좋았다, 토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은 사실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다. 18절에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자, 그러면 18절이 이렇게 됐으면 계속되는 19절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곧 이어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요, 하나님이 동물을 아담에게 데려오고 하신 다음에 이름을 짓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엉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로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이 당시 샘적 문화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이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이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성을 아주 속속들이 알아야지 알맞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을 살펴보았는다.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을 때마다 다 짝이 있는 걸 발견하는데, 아, 왜 난 짝이 없을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게 아담에게 너 이제부터 짝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그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21절 사이에 느닷없이 19절에 이름을 짓는 구절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담의 짝이 될 존재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게 여자라는 존재가 너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담에게 확인시킨 후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짝이 될 만한 존재는 반드시 사람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living being이죠. living being을 만드시는데, 사람은 이런 생명이 없는 다른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침팬지하고 사람이 DNA가 94.5%가 같다 그러는데, 그리고 뭐 생긴 모습이 영장류니까 비슷합니다. 그래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창조된 존재예요. 우선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짝이 될 동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동물을 찾아봐도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침팬지나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해도 사람의 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침팬지에서 진화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하나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로 지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피가 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학이 발달되고 나니까 실제로 피는 뼈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옛날 히브리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는데. 자, 이 돕는 배필, 이 애절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다 그러면 뭐 도와주는 사람이 꼭 무슨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것 같은 세상적인 느낌이 들지만은 이 예제는 제 2인자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갈비뼈도요. 갈비뼈의 원어의 뜻이 사이드 혹은 파트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제는 헬퍼, 예제 헬퍼는 그 1인자보다 격이 낮은 2인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2인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자가 이제 남자보다 남자의 부속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들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에로부터 온다. 여러분, 사람을 제일 가장 크게 잘 도와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헬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래서 시편 120편 2절에요.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도움을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 사람보다 훨씬 올등한 지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사용된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격이 낮아서 사람을 에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더 강하시고 사람보다 올등하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예제라는 단어가요, 보통 주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주 거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갈비뼈, 그리고 돕는 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단순한 헬퍼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이 그 감각하고 잘못 해석했던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헬퍼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받았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자의 지위가 남자보다 부당하게 취급되어 왔는데 이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에젤은 남자를 도와주는 헬퍼였지만은 헬퍼는 헬퍼예요. 그렇지만 비서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남자와 동등한 신분 그리고 남자에게 걸맞는 짝입니다. 네, 본 차이나. 남자보다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리고 남자보다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남자보다 훨씬 최신 제품이에요. 아무리 잘못 빠져도 동동의 창조는 하나님의 애절입니다. 저는 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혹시 만든 재료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 여자가 남자보다 사실 강해요. 남자가 신세인 것 같긴 해도. 남자와 여자는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그 컴플리멘터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 없이 여자만 존재한다거나 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하는 건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수, 여자는 이수아. 그러니까 아라는 몸 하나만 더 있을 뿐인데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고 아담이 한 말씀 그대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키는 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원래 한 사람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연합하여서 다시 한 사람이 된다. 하나가 됐다, 둘로 나눴다가 다시 하나로 된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부부는 이제 부부는 한 몸으로 본질상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결혼식장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죠. 죄가 부부에게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다 그냥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혼율이 50%에. 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성숙한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처음으로 이제 자기 짝을 보게 된 아담의 놀라서 하는 외침이에요. 23절이요.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로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가 남자에게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담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요. 아, 전 나의 분신이야. 전, 아니, 나의 한 부분이야. 아니야, 나야. 라고 외치고 두 사람은 이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인류의 최초의 결혼입니다. 여러분이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면요. 이런 힐링이 옵니다, 사실. 자, 계속되는 24절이에요.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생뚱맞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결혼을 한 후에는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 그동안 이 동서고금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시집간다 그런 말이 있죠. 시집이 뭐예요? 여자가 신랑집 시집이죠. 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시집간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따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이거는 영적인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고 성년이 됐는데 그래도 모든 것 다 부모가 해주면은 이 사람은 그냥 맨날 어린애입니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떠남이 없으면은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란 땅을 과감하게 떠났고 그래서 많은 그 개척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과감하게 떠난 겁니다. 떠나야지 새로운 곳을 얻게 되니까. 여기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 이런 표현은 보세요. 이제 하나가 된 부부의 결합이 부모 자식 간의 결합보다 더 가깝다는 걸 말해주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몇천? 일천. 네. 부부는 무천. 그러면 무천에 가깝죠, 일천보다. 아까 아담의 비명처럼 내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한 몸만 가면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 벗은 몸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부부는 이게 영적으로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숨기면은 부부간에 뭘 자꾸 비밀을 갖고 숨기면요, 이게 그때 파탄이 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는 투명하면은 서로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래서 부부간에는 정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숨겨서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다 얘기를 안 하고. 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가족제도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에는 장가하고 시집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왜 다른 급한 일도 만드셨을 것인데 곧바로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물론 사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 번성이 되니까 뭐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급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 최초의 가정교회 그리고 장차 만들어질 교회로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창조 이야기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단순히 아담에게 와이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창조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이에요.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장면이 많죠.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여호와의 말이다. 들어오라. 믿음 없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한 성읍에서 하나를 한 족속에서 둘을 선택해 시온으로 데려갈 것이다. 네,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자, 호세아 2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 너와 영원히 혼연을 맺고 내가 의로움과 정의로 또 인애와 긍휼로 혼약을 맺을 것이다. 네,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창세기의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비밀이 큽니다.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 큰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창세기의 이 얘기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자신의 신부인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로마 병정의 창에 옆구리가 뚫려서 죽은 신랑이 있어요. 이거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건 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잔 것과 죽는 것을 상당히 그 밀접하게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다는 표현, 보세요. 깊게 잠들게 했다는 얘기 뭡니까, 이게? 여러분, 순수할 때 깊게 잠들게 하는 걸 뭐라 합니까? 전신마취. 전신마취는 사람을 잠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술할 때요, 의사들이 전신마취 하는 거를 킬 한다 그래요, 킬. 죽인다 그래요. 아담을 죽이고, 아담에게서 뽑아낸 것이 갈비뼈 여자예요.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남자는 여자를 신부로 맡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있는 남자는 여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남자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있어요, 지금? 이거 없이 결혼을 하면요, 가정이 파탄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죽이시고 여자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람? 근데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이니셔티브 안 뺏기려고 이제 악을 쓰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가정의 탄생이 이 교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랑의 옆구리에 피를 쏟고 아담의 옆구리에 피를 쏟고 이 가족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신앙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엉뚱한 말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아주 엉뚱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에서 신랑과 신부 또 교회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상당히 서로 밀접하게 지금 엉켜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랑 되시는 예수가 교회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결혼 생활은 사랑만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서약입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죽을 때까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부화할 때나 부화하지 않을 때나 내가 죽도록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게 서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약의 근거에서 책임과 헌신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이 책임과 헌신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은 절대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남녀의 케미컬 액션은 2, 3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한테 맹세해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죽을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리라. 네, 이 서약 없이 그 가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모델 역할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이었지만은 또 자기 자신이 제물로 죽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창에 찔려서 피와 땀을 쏟는 그런 의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국에도 있지 않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교회의 탄생을 지금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이 뭐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신랑이 뭘 해야 되는지 신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녀간의 사랑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상의 창작품이에요. 아까 아담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 한 사람을 둘을 만들었다가 둘이 서로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나의 운명이다. 넌 나의 분신이다. 아니 나다. 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깊이 사랑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자가 자기 발로 아담을 찾아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이 이 남녀의 만남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즘은 남녀가 만나죠. 그래서 요즘 말로 휠이 꽂히죠. 휠이 꽂혀서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하는데 이거 요즘 이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옛날에는 부모가 다 정해줬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휠, 이거 휠이라는 게 물론 아담도 이 여자를 보는 순간에 휠이 딱 꽂혔죠. 그렇지만 이 휠이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의 휠이니까. 그러면 그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되려는 이 남녀의 만남에는 반드시 중매자가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중매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를 만나야 되는 게 세상이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만나는 거죠. 남자는 신부감을 교회에서 쓰게 되고요. 여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갈비뼈 원의 뜻이 옆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옆이라는 뜻이에요, 사이죠. 여자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남자 옆구리예요, 옆에. 그래서 둘이 나란히 서서 부부가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기만 한다면요, 처음에 좋은 것 같죠? 결국 싸움밖에 안 나요. 바탕을 찾아갑니다. 부부는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이 평화롭게 평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가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슴이며 심장이라고 할 때 있긴 하지만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의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위도 아래도 아니고 남자하고 나란히 옆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게 본문 배필, 그게 에젤, 자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자 없이는 남자는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게 미완성품이니까. 그 아담과 하와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뜻을 이뤄나가는 그 떼려야 뜻을 하는 존재입니다. 동료고 친구고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존재가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남자를 완전하게 하는 완성품,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완성품입니다. 근데 남자의 보조 역할을 훨씬 뛰어넘겼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대상이지 남자의 구성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등 배필이라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알맞은 자로 동등하게 창조된, 그래서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에서 오는 청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를 연합시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진정한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